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11개월째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과정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임 목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 간 뒤 토론토에 큰빛교회를 설립하고 28년간 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임 목사는 북한을 방문해 주민들의 열악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뒤 북한 주민 돕기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큰빛교회 측은 임 목사가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며 대규모 인도적 개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의 일부 기독교 관련 집회에서 북한의 3대 세습과 공포 정치, 김정은 정권의 주민 박해를 비판한 게 북한의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러시아 측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미국의 협력국들은 아사드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의 초점은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즉각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는지에 관한 입장차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제기한 아사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와 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큰 변화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 지휘관들을 만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과의 전투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카타 장관은 앞서 이번 중동 방문 일정을 시작하면서 미군 지휘관들에게 ISIL과의 최신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0% 수준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0.25에서 0.5%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데 따른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새해인 1월 1일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반면에 금리가 낮으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군당국이 오늘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반군 8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성명에서 쿠르드족 집단 거주 지역인 남동부 시즐레 지역에서 쿠르드 반군들이 정부군의 총격을 가해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 정부군은 시즐레와 슬로피 지역에서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과 전투를 벌인 뒤 이곳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었습니다. 쿠르드 반군은 이들 지역에 대한 독립을 요구하며 터키 정부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라크 전략지역인 모술에 450명의 군 병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마티오 렌지 이탈리아 총리는 어제 모술댐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그곳에 450명을 파병해 미군들과 함께 시설 보호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그리스강에 위치한 모술댐은 198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 기업들이 합작으로 건설됐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업체 시설이 남아있는 모술댐은 이라크 북부 최대 도시인 모술 지역에 수자원과 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술은 이라크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 지난해 6월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쿠르드군은 두 달여 만에 모술댐을 탈환하는 데 최근에 성공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북한 당국이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입니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가장 혁신적인 행사 중 하나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가 꼽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열린 차관급 남북 당국 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북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 억류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에 대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입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정보근무 행위를 감행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임현수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재판에서는 형법 제60조 국가정보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임현수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한 뒤 기소장이 제출됐으며 사실 심리가 있었다며 피소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리 과정에서 피소자 임현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추종해 조선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정보근무를 기도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앞서 미국의 AP통신과 중국관영 신화통신도 평양발로 임 목사에 대한 종신형 선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 최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인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억류 직전까지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으며 지난 7월 말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임 목사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계속 닦았으며 북미 한인 기독교 목회자들은 임 목사가 북한 당국의 강요로 회견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임 목사에 대한 종신형은 북한 당국이 억류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과거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은 뒤 2년여 복역 끝에 석방됐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체포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2명은 각각 12년, 2010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 씨는 노동교화형 8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임 목사가 담임인 큰빛교회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근삼이었습니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가장 혁신적인 행사 중 하나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가 꼽혔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외교부와 국제민간단체 유니버설 라이츠 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인 UOHRC가 15일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올해 이사회 가장 혁신적인 활동의 하나로 지난 9월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꼽았습니다. 인권이사회가 유엔이 부여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도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였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30차 이사회가 열리던 지난 9월 21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대행사가 아니라 본회기에 속한 공식 일정으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르주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이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Will need to be followed by an accountability process. Questions.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자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15일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참관국들과의 비공식 대화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지난 6월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었다며 그 이후 이 사무소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북한 인권 상황 변화를 기록하는 등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때를 대비해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자들과의 직접 통로도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자이드 대표는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같이 심각하게 고립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교류 또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열린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북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공세가 당장 판을 깨기보다는 한국 측을 압박하며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5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측의 동족 대결 정책과 음모 책동으로 당국회담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남북관계의 앞길은 더욱 암담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보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당국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는 비난 공세를 폈지만 당국 차원의 비난은 처음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와 함께 북한이 당국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교류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것을 제기했지만 한국 측이 관계 개선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잡다한 문제들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변명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 측이 회담 결과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이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한국 측은 재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미국 승인 운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너무 이치 안 맞는 이런 왜곡된 선전이 북측 보도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합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측의 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8.25 남북 합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비난 공세가 8.25 합의로 만들어진 대화 국면 자체를 깨기보다는 책임 공방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화 중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교환이 돼야 합의가 되고 남북관계 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남측을 시험해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을 깨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뭐 그런 것이 반영돼서 일단 책임은 남측에 전가하고 사태를 관망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 표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당국회담이 끝난 다음 날인 13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얼마 전 유네스코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은 대화와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화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한국 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입장과 태도 때문에 당국회담이 결실 없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지 내일로 4년을 맞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간 취약한 권력 기반을 다잡기 위한 체제 정비와 유일 지배체제 구축에 주력해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년을 철저한 유은 통치로 보냈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빠른 속도로 권력 승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 만에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데 이어 이듬해 4월엔 당 제1비서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올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다는 것을 정중히 선포하였다.
불과 넉 달 사이에 당정군의 최고 직위를 물려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4년간 취약한 권력 기반을 공고하기 위한 체제 정비와 유일지배체제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진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다시 가동하면서 노동당 중심으로 국정운영체제를 재편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도적 절차에 기반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당 대표자회를 비롯해 중앙위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또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등 당 공식회의가 16차례나 열렸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제1비서로 추대하고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채택, 리용호 해임과 장성택 처형 등 김정은 시대의 주요 정책과 결정들은 모두 당의 공식 회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김정일의 경우에 당중앙위원회 비서하고 상일해서 이제 자신의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당내에 극산이 되지 않고 어떤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정은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책을 결정해 발표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보다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실수를 더하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서 결정을 하는 그런 김일성식 통치 방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과거 이른바 성군 정치 아래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군부에 대한 통제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군부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총정치국장에 당뇨 출신인 최용의 황병서 등을 임명하고 군부 인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성군 정치 아래 위상을 떨쳤던 군부 엘리트들도 대폭 물갈이 됐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장례식 때 웅구차를 호위했던 이른바 군부 4인방은 모두 숙청되거나 물러났습니다. 군수 내부에 대한 잦은 인사교체와 계급 강등도 김정은 시대 특징입니다.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5명이나 교체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8개월로 김정일 시대 모두 3명의 인민무력부장이 평균 6년 동안 재임한 것에 비하면 매우 짧은 겁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지난 7월 국회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당과 정권기관 인사는 20에서 30% 정도 교체된 반면 군은 40%가 넘는 큰 폭의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와 잦은 인사는 김정일 시대에 비대해진 군부의 힘을 빼서 세력화를 막고 군부를 길들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 지배체제가 한층 강화된 계기는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의 전격적인 처형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중악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성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정지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장성택이 앞서 2012년에는 군부 실세로 꼽히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해임됐고 올해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재판 절차 없이 공개 처형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4년간 처형된 북한 간부는 무려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 집권 초기 4년간 10여 명을 처형한 데 비하면 10배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주로 정치적 배경을 지닌 숙청이 많았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김정은 시대의 경우 개인적 감정에 근거한 숙청과 처형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수석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런 그 김정은이 왜 공적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이 첫 번째는 연속 콤플렉스입니다. 나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간부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두 번째로는 김정은은 이 연로한 간부 개개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숙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이런 안합문적인 태도들, 즉흥적인 어떤 성격 이런 것들에다가 권력 유지에 대한 욕구에 합쳐져서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이제 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잇단 숙청과 처형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국정원 전옥현 전 제1차장입니다.
이 공포정치가 성공했다고 보는데 긴 틀에서는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공포정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안정성이 아니고 비정상적 국가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탈북 현상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고위직들의 공동문명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조금씩 와해라기보다도 이완되기 시작한다. 체제의 결속력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체제 결속력.
한국정보소식통은 북한 간부들이 김정일 위원장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더 무서워하는 분위기라며 이른바 장성택 효과로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년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 영도 구축을 위한 인적 쇄신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과 같은 김정일 시대의 핵심 원로들을 재배치한 반면 부부장급 핵심 실무진은 50대 이하 신세대 엘리트로 대거 교체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원로 그룹의 경우 군부와는 달리 위협이 되지 않는 데다 국정 운영이 전무한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선 그들의 경험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의 노동신문을 분석한 인제대학교 진희관 교수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운 인물의 비중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재 지도 등을 수행한 인물 가운데 2011년 1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한 인물과 사망 당시 꾸려진 232명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없던 새로운 인물의 비중은 올해 51%로 2012년 27%, 2013년 39%, 2014년 44%에 비해 계속 늘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점차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국정 운영을 선보이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언급한 횟수는 단 한 차례로 2013년 13차례, 2014년 6차례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대내외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년에 집권 5년차를 맞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새로운 국가정책이나 비전을 선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스위스 정부의 올해 대북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분유 지원이었으며 수질 개선과 경사지 관리, 병충해 방제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가 올해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65만 스위스 프랑, 미화 870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는 지난해 미화 654만 달러를 집행했던 것에 비해 25%가량 증가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올해 대북 지원금은 당초 810만 달러를 책정했던 것에 비해서도 60만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대북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분유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개발협력처는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650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400톤 증가한 규모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영양지원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올해 세계식량계획의 분유 외에도 현금 70만 스위스 프랑, 미화 71만 2천 달러도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또 북한 내 수도와 위생 사업에 198만 스위스 프랑,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산간 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 사업에 12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병충해 방제 사업에 16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병충해 방제 기술 지원 사업은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발협력처는 내년 대북 지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유 지원과 수질 개선, 경사지 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어제 저녁 한국 제주도 부근에서 북한 선원 15명이 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적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주 인근으로 예인됐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현재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저녁 6시 43분쯤 한국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로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라진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시에라리온 선적 2,500톤급 진롱 7호가 제주 북서쪽 24km 해상을 지나던 도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선장의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제주해양안전본부 고명철 실장입니다.
어제 18시 43분경에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화재가 나서요. 구조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긴급 출동을 해서 가니까 그쪽에서 자력으로 화재 진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인근에서 조금 지켜봐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갖고 저희가 되긴 했고 이렇게 불을 껐어요.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가 제주 화순항 인근 해역 쪽으로 예인을 했죠. 예, 예인해서 오늘 아침 8시경에 도착을 해서 그 앵커를 내렸고요.
고명철 실장은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15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현재 선박에 대한 자체 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손상 개수가 덜한 것 같아서 자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오후 늦게 자력으로 항해해서 이동한답니다.
고명철 실장은 진롱 7호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적의 화물선이며 소유주는 중국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경은 이번 화재가 공해상에서 발생했고 해양 오염과 인명 피해가 없어 추가 원인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북한 라진항을 경유하는 중국 운송업체들의 석탄 수송이 최근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해상운송 업체들이 라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 지역으로 무연탄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라진항과 연결되는 중국의 항구는 상하이항을 포함해 이미 6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진롱 7호에 무연탄을 포함한 지하자원이 실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부동항이 지금 없잖아요. 또 대규모 이런 석탄 지하자원 싣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라진항을 통해 가지고 제주해협박의 공해를 통해 가지고 이따 상해를 가는 것이 대량 물류권을 싣고 실을 수도 있고 또 운임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들어보니까요.
양 교수는 하지만 이 지하자원이 북한산인지 중국산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북중간 교역량이 15%가량 줄었다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산 지하자원 대신 자국산 지하자원을 사용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의 통일 동아리 학생들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산 지역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돌며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인상 깊었던 게 여기 인상 한 뿌리가 아예 채로 다.
북한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설명하는 청년들. 탈북민인가 싶을 만큼 북한의 상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반도 회원들입니다.
그 조금 좀 놀랐던 게 몸 향수래 가지고 바디 비스트 우리처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그랬고 여기에 중심이
동아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반도는 결성한 지 채 1년도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통일박람회에서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람회 당시 한반도는 북한의 술과 담배, 전자기기 등을 전시했는데요. 당시 전시했던 물품들 이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부산역 광장 앞에서 전시를 진행했고요. 서울 등 기타 지역에서도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과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해 부산 지역의 여러 대학들을 다니며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통일 토크 콘서트도 열고 있고요. 교내 통일문화축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통일동아리 한반도의 김경렬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작년 10월에 출범해서 지금 이제 통일을 사람들한테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고 북한을 경계 없이 바라볼 수 있게 그런 전시전과 통일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허닉달 주민분 강사 한 분이랑 저희 남한 대학생 한 명이랑 MC분이랑 교수님이랑 이렇게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북중적 경제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안 좋고 가난하고 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만났던 북한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산의 4년제 대학을 한 5개 정도를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 토크 콘서트를 크게 하려고.
한반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북한 물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과 10일에는 서울을 찾았습니다. 정치외교학과 4학년 안정은 학생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박람회에서도 참석해서 이제 통일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었고 이제 이런 전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물품들은 이제 강동환 교수님이 한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출장 통해서 직접 다 모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걸 통해서 잘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물품들이 나와 있는지 안정은 학생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저 노트텔은 그 북한에서 이 한류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금지되어 있으니까 저런 노트텔로 CD는 북한 CD를 놔두고 옆에 USB나 SD카드 통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뜨면 그 작은 거는 숨겨버리고 북한 CD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자주 사용돼요. 이게 노트텔이라는 거예요. 이 종류 두 개가. 727 담배가 김정은이 피는 담배라고 해서 요즘에 북한에서 최고 뇌물로 알리고 있어요. 원래는 저 고양이 빨간색 담배라고 해서 저게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727 김정은 피는 담배 저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한반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한반도 통일동아리의 김경렬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는 2만 8천여 명이 북한 이탈 주민이 와 계신데 부산에는 980여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상당히 적어요. 저희가 뭐 남북하나재단에 행사를 하면 북한이탈 주민과 같이 나가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탈 주민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고 그런 이제 열악한 상황이 있죠.
한반도 동아리원들은 부산 지역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는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산 지역은 아무래도 통일에 좀 무관심한 소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에 관련된 행사들도 하고 하니까 무관심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기회가 없었던 곳이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만들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느낀 거는 학생들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걸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통일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반도는 통일 토크 콘서트와 북한 물품 전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알리고 싶고 우리 취지에 맞게 뭐 북한을 경계를 허문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 토크 콘서트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북중 접경 트립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이 경계를 허물고 통일이 머지않은 곳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이다,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는 그냥 전시를 해둔 게 아니라 한류랑 연관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걸렸더라도 이런 담배나 이런 걸로 뇌물을 통해서 풀려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저기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양자회담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중국에서는 세계 인터넷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터넷 감시와 해킹, 사이버 범죄 등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란 핵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핵무기 관련 활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 따른 경제 제재도 조만간 해제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제 이 보고서로 이제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 의혹을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IAEA 차원에서의 조사는 이제 잇달락된 것인데요. 어제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서는 특별 집행이사회가 열렸고요. IAEA의 이란 핵무기 조사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 이로써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이 IAEA 차원의 조사도 13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IAEA의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핵무기 관련 활동이 있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없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과거 핵 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벌였지만 대부분 2003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활동도 과학적 연구 이상으로는 진전되지 않았으며 일종의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이런 활동의 빈도가 크게 줄었고 2009년부터는 핵무기 개발 관련 활동을 했다는 신뢰할 만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공식 조사는 끝났고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IAEA의 조사 종료를 환영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합의한 이 타결한 핵협상 타결안을 이행하기 위한 이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케리 장관은 하지만 만약 앞으로도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IAEA 차원의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쪽에서도 역시 반응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란은 당연히 이 더 이상 자국의 핵무기 개발 이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다는 IAEA의 결의안 채택을 크게 반기고 있는데요.
예.
이란 정부는 자국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요.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앞서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한 추가 조치들도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그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란과 주유국이 지난 7월에 역사적인 핵협상 타결을 이뤄냈고요. 이란의 핵무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대신에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IAEA 사찰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만큼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란은 핵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후 검증을 통해서 이란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이행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란 정부가 이행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2, 3주 안에 이를 위한 조치들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가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사국인 이란이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두 이제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요 조건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 기술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고요. 아라크에 건설 중인 중수로 설계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어렵도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도 이란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예. 그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그 제재가 해제되면서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미 제재가 해제된 후에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릴 거란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제재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제재가 풀리면 생산을 늘린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국제 유가 시장에서 공급량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로 내년 초부터 이제 유가가 더욱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핵 문제와는 별개로 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이 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인 이란 제재위원회가 낸 보고서인데요. 이란의 지난 10월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 발사가 안보리 결의 1929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는 이란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당시에 이제 에마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란이 이제 핵과는 별개로 또 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미사일 제재는 핵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8년간 유지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이 시리아 사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요?
네, 회담 후 두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새롭게 합의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미국 뉴욕에서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에 속한 나라들의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요. 지난달 빈에서 마련된 시리아 정치 이행 방안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방금 언급해 주신 그 빈 합의, 앞서 있었던 빈 합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당시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과 중동 국가들 또 유엔 등이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게 이제 시리아 내전을 종식하고 이제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과정에 대한 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유엔 중재로 다음 달 초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반대 세력의 협상을 열기로 했고요. 6개월 안에 휴전에 이어서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18개월 안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서 시리아의 새 정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에 합의를 했고요. 또 시리아 내 온건파 반대 세력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의를 갖고 계획에 동의했는데 아직 아사드 정부는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내일 그 모레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이군요.
그렇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광범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두 장관은 또 이 밖에도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고 시리아 내 군사활동에 있어서도 좀 더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않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그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미국 언론들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캐리 장관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발언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사드 정권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고요?
네, 캐리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밝혔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캐리 장관은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과 또 시리아 내 온건파 반대 세력이 합의한 내용은 아사드 정권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미국의 협력자들은 시리아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즉각적인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또 새 선거를 치르는 과정까지 이제 아사드 정부가 그 사이에서 아사드 정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보이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아사드 대통령이 미래에 시리아 지도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또 분명히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아사드 정권이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함으로써 내전을 야기하고 또 내전 중에 자국민에게 화학무기까지 동원하는 등 학살을 저질렀다면서 정당성을 잃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양측이 빈 합의를 안보리 결의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면서 뉴욕에서 모든 참가국들이 관련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집단적인 반테러 동맹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캐리 장관도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모든 부분에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는 같다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이 문제는 진전이 있었나요?
사실 시리아 사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합의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는 이런 달 합의가 없었습니다.
예.
양측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휴전을 포함하는 민스크 협정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도 계속 반복해온 입장이죠. 캐리 장관은 민스크 협정이 이행돼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계속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 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한편 캐리 장관은 어제 라브로프 장관과 3시간 가까이 꽤 긴 시간에 걸쳐서 회담을 했고요.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별도의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논의한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인터넷 대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네요.
네,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어제부터 사흘간 세계 인터넷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고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정상들도 참석을 하고 100개가 넘는 세계 인터넷 기업 등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이제 개막 연설을 했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이 각국 기업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이버 범죄 등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촉구를 했고 또 중국이 각국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뭐 중국의 이런 주장은 당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시 주석이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나요?
시 주석은요, 인터넷 공간에서 안전과 발전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날개라면서 인터넷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어느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면서 모든 나라가 정보기술의 남용을 막고 사이버 감시와 해킹을 끝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비 확장을 반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넷상의 규칙과 반테러 공약 제정을 희망하고 또 인터넷 범죄를 막는 사법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평화로운 인터넷 사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도 사이버 해킹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얼마 전 연방정보인사관리처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이 있었고 이에 배후에 중국 당국이 있다는 의혹이 뭐 계속 제기가 됐었죠. 물론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에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담도 열었는데요. 양측은 사이버 범죄나 다른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지원을 요청하는 데 대한 지침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맞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당시 미국 법무부는 그런 범죄의 종류로 아동착취, 무역기밀절도, 첨단기술의 사기와 오용, 테러활동 관련 통신 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양측이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한라인 설치에도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영하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1도, 강계 최저 영하 14도에서 최고 영하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부분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2도,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상 3도, 해산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6도, 원산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약간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삼지연 최저 영하 25도, 최고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겠지만 먼 바다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만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의 뉴스입니다. 북한이 11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 이면수 목사에게 종신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이면수 목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 간 뒤 토론토에 캐나다 최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 큰빛교회를 설립하고 28년간 목회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 주민들의 열악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뒤 북한 주민 돕기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교회 측은 임 목사가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며 대규모 인도적 개발 지원을 해왔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의 일부 기독교 집회에서 최근 북한의 3대 세습과 공포 정치, 정권의 주민 박해를 비판한 게 북한 정권의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 지휘관들을 만나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 조직인 ISIL과의 전투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이번 중동 방문 일정을 시작하면서 미군 지휘관들에게 ISIL과의 최신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 강화 방안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에 반대한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미국의 협력국들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교체를 당장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현재의 초점은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즉각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는지에 관한 입장 차이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제기한 아사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와 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은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0.25에서 0.5%로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새해인 2016년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 미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반면에 금리가 낮으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궤도를 벗어나 러시아 북서부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해당 미사일이 니오녹사 마을 근처에 떨어졌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하지만 미사일이 니오녹사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 떨어져 지붕과 주변 아파트 건물들이 파손되고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획된 항로를 벗어났다면서 전문가들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중국이 주최한 세계 인터넷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 남용을 중단하고 사이버상의 감시와 해킹에 반대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관리체계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 9월 미국 국빈 방문 중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지적재산권이나 상업기밀의 사이버 절도에 반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외설적인 내용이나 체제 전복 우려가 있는 인터넷 자료들을 차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유린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세계 인터넷 회의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알리바바 등 세계 최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업체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으로 어제 하루 폐쇄됐던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각급 학교들이 오늘 정상 수업을 재개합니다.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연방수사국 FBI와 지역경찰의 조사 결과 이번 테러 위협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 당국엔 관내 학교들에 대해 총기와 폭탄 등을 이용한 대규모 공격이 가해질 것이란 내용의 이메일이 전달됐었습니다. 이상 BOE 세계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